고린도전서 설교 27번째 시간입니다. 동일한 성령, 다양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11장을 지나서 12장에 접어들었는데요. 주제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럼 여기서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되는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한 단락으로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15장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1장 5절 7절을 보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특별히 방언을 비롯한 영적인 말들과 지식을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는 착각 그리고 교만에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은 했지만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했던 은사가 방언이지요. 이 방언의 은사를 과시하고 자랑하듯이 경쟁적으로 사용하면서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던 것이죠. 이 문제는 이제 1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알고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이 교훈하는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서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기 전에 기본 전제, 대전제를 가르칩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체험에 관한 근본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 주님의 주권 아래에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기시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 끌려다녔다. 우상의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에게 또 세상의 미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우상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상을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다. 우상에게 절하러 갔다고 말하지 않고 우상에게 끌려다녔다. 수동태입니다. 우상에게 당했다. 귀신에게 미신에게 당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에게 세뇌당해서 가스라이팅 아시죠? 가스라이팅 당해서 조종당하는 줄도 모르고 조종당하는 것처럼 우상과 미신, 귀신에게, 마귀에게 휘둘리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미신과 마귀에게 휘둘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저주하던 사람, 예수를 미워하던 사람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도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주님으로, 만물의 주로, 구원의 주로, 내 인생의 주로 인식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우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박사라도 천재라도 부자라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어린 아이라도,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감옥에 갇힌 죄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평생 처음 이 시간, 어쩌면 평생 처음 교회에 발들여놓은 사람이라도 그분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시고 감동하시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에요.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 성령 체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예를 들어 방언을 말하거나 방언을 통역하거나 영적인 어떤 환상과 체험을 한 사람들만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누구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면은 어떤 방언을 받는다든지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초자연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언이나 신기한 현상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신한 무속인들 보셨잖아요. 황홀경에 빠져서 그 맨발로 날카로운 작두를 타지 않습니까? 무속인들도 귀신과 대화하잖아요. 전보러 가면 귀신과 대화하면서 무엇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체험이라니까요. 주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 이것이 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종교나 무속신앙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성령 체험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예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주 예수의 뜻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일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의 통일성인데요. 그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역에 관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 전제를 밝힌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첫 번째 진리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4절 6절을 보시면 비슷한 말을 세 번 반복합니다. 비슷한 말을 세 번 반복하는데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도 같습니다. 주 예수님도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은사의 기원은, 원천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은사의 통일성을 삼위일체적으로 풀어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다양한 관심과 재능과 장점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지만 그 원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보십시오. 모든 은사들, 은사에 관해서 첫 번째, 은사는 하나의 근원이신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4절, 5절에도 보면 직분도 여러 가지 직분, 여기서 여러분 직분은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뭐 이런 직분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으로는 봉사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말합니다. 다양한 봉사. 교회의 여러 종류의 봉사와 섬김이 있지만 그것들도 한 분 주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를 섬기는 일이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역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 교회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루게 하십니다. 8절 9절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도 보시면 성령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B라는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다른 C라는 사람에게는 또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시죠. 또 D라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한 성령으로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병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이 요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0절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은 누가 행하신다고요? 같은 한 성령, 앞에서 같은 성령, 한 성령 따로따로 말하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의 근원은 한 분 성령님이시다. 한 분 주 예수님이시다. 한 분 성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의 은사와 관심을 따라서 교회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만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위해서 주차장에서 주차로 봉사하시고 또 방송실에서 섬기시고 또 로비에서 안내로 봉사하는 분들을 거쳐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또 성가대원으로, 반주로, 찬양팀으로 섬깁니다. 또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이 2부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뜰학에서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주일학교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분들, 교회 구석구석에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사역과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이곳 저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모든 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연약함은 은사나 재능을, 그 장점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죠. 눈에 띄는 사람, 돋보이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각 성령에게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성령을 나타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내시고 각 사람에게 재능과 실력을 나타내심이 아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나타내심이 아니에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통해,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은사 그 자체나 은사로 섬기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데는 동일한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교회에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성령님의 목적.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 동일한 성령,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 자기 만족, 자기 쾌감,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은사를 오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은사와 관심과 재능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일할 때에 명심해야 될 원리가 이것입니다. 교회에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의 보탬이 되는 일인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에 유익한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한가? 내 이름을 알리고 나의 위상을 부각시키는데, 나의 존재감을 알리는데 유리한가? 직분자 선거에서 피택받기에 유리한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 교회로부터 유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교회로부터 관심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큰 돈을 헌금하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관심과 장점을 따라서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 협력하고 섬기면, 일하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교회에 유익한 가정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유익한 일꾼들, 교회 유익한 일꾼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의 특징,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은사라는 표현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단 한 번 등장하는데 4절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 은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근데 카리스마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카리스 무슨 뜻입니까? 은혜입니다. 카리스는 은혜.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7절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주어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도 나열하는 은사 목록에도 8절에도 주어졌다는 표현이 있는데, 한글 성경은 7절, 8절 다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만 이렇게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사실을 망각했어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전적으로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심과 질투심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7절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자들에게만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누구든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그 은사가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8절부터 소개하는 은사들을 보십시오. 이 은사 목록에 비추어 보면 나는 말씀의 은사도 없고 특별히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방언하십니까? 방언 통역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꿈도 꾸지 못하니까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은사들은 은사 목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또 다른 은사를 소개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고린도 교회와는 색깔이 다릅니다. 은사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분명히 말하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으로 가르쳐. 믿음으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럼 어떤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까?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모두가 섬겨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잘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 관심이 계속 가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은사입니다. 환난당한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하는데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은사입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들은 기도 제목들을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고 기도하고 메모해 놓고 틈틈이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성도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저 자녀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저 가정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기다리면서 확인하는 분들에게 이 은사입니다. 은사. 또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남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물질로 돕는 일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만들어서 또 대접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은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특별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런 은사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모를 수는 있지만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은사가 없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질문해 봅시다. 그렇다면 직분자가 아니라도 나는 직분이 없어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지 못해도 은사는 받았기 때문에 직분이 없어도 교회를 섬기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은퇴하신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직분에서 은퇴하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직분에서는 물러나지만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관심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소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섬길 수 있어요. 직분의 은퇴가 봉사의 은퇴는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가을이었나요? 은퇴하신 우리 직분자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 화단과 이 정원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아주 솜씨가 전문가만큼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섬기실 수 있습니다. 체력이 되고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는 한에서 교회를 얼마든지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인가? 은사를 주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교회를 봉사하고 조그만한 것이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거나 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출석에서 평생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았으니 한 사람 한 사람 은사를 받고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다 함께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라. 일부만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지 말고 한 사람이 1인, 2역, 3역, 4역, 5역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서 다 같이 봉사하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성도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 같이 봉사함으로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주신다는, 성령님 마음대로 주신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 뜻대로요? 그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주시는, 성령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장점은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장점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다. 나에게 가장 알맞은 재능과 관심을 주셨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은사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뭐 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성령님의 주권적인 뜻에 반하는 태도이죠. 성령의 뜻대로 주셨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은사 때문에 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음을 믿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기뻐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사, 은사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직분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봉사함으로 아름답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